예, 오늘은 대전 은혜 침례교회 복음사역자 전도사로 이렇게 수고하시던 우리 신성원 형제님을 목사로 이제 임명하기 위해서 대전 침례교회 거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그러면 상당히 지금 익숙한 그런 말인데 실질적으로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의 교회가 없었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신약시대의 그 교회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영어로 I will build my church 이렇게 돼 있어요. will이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의지. 그렇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 의지를 표명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충만하게 강림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태시킨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 눈에 드러나게 이렇게 출생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됐고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달이 돼서 그래서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종이든 아니면 주인이든 학식이 많은 자든 없는 자든 돈이 있는 자든 없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들과 그다음에 왕들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 넘어가셔서 13장 이후부터 이제 가서 보시면 28장까지 사도 바울이 말 그대로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2만 킬로미터를 발로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그렇죠? 달구지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한 2만 킬로미터를 돌아다니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뭐냐?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로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한 믿음을 선포했어요. 그걸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복음을 선포했어요. 복음을 선포하니까 믿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또 어떠한 일을 또 그가 했느냐? 곳곳에서 그 믿는 자들이 생겨날 때그 믿는 자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들, 다시 말해 복음의 사역자들을 임명하고 세우는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다음에 디도서를 들 수가 있는데 여기 디도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주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1장 5절에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세운 것 같이 디도 내가 각 도시에서 크레테 그 여러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합니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7절 가서 보면 장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감독은 이렇게 나오면서 장로와 감독이 같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감독, 장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필요하기에 사도 바울이 직접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움과 동시에 그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지도자들을 세웠고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역시 너희 지도자들 역시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지역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목사들을 세워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다시 말씀드려 목사들을 사도 바울이 다 밀레도로 모은 이후에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여기 돌아다니는 그런 양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 너희 자신과 그 성도들 모두에게 귀를, 여기 가서 보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의를 기울여야 되냐?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아, 장로, 감독, 목사, 감독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내 교회예요. 예수님의 내 교회를 누가 자기 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셨어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교회를 사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안 하오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외부에서 침략자들이 들어와서 연약한 성도들을 약탈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근데 외부에서 공격뿐만 아니라 30절 가서 보니까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생성이 되면 내적 외적으로 이 교회에서 바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와 같은 감독자, 장로, 목사 다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잠시 이제 목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가서 보니까 목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냐. 남자가 감독의 직무, 여기 나오는 감독은 무슨 어떤 교단의 감독이 아니고 여기 사랑침례교회, 은혜침례교회 이런 그 각각의 개교회를 감독하는 그 감독자를 지금 감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독의 직무 아니면 목사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그러니까 여자는 안 되고 남자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남편이라고 2절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이 야, 내가 좀 목회에 좀 사역을 해서 이게 성도들 이끄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거다. 예,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 목사, 장로 이게 같은 직무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 혹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준비도 하고 마음속에 이런 것도 사모하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 아니야. 너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 직무자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이 교회에는 목사가 있고 이끄는 목사가 있고 성도들 섬기는 종인 집사가 있다. 그래서 집사도 직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그 자격, 거기 가서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2절에 하나하나의 남편이 돼야 돼. 결혼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4절 가서 보니까 자녀들을 낳아서 가정을 잘 이끄는 그런 사람으로 판명이 돼야만 목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뭐 자녀를 못 낳는 그런 케이스에는 그건 예외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 말고도 2절, 3절에 여러 가지 자격이 이제 그 가운데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6절 가서 보니까 부정적인 조건을 하나 그 안에 적어놨어요.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지 1년뿐이 안 됐는데 목회자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거라는 거예요. 멸망도 보통 멸망이 아니에요. 마귀가 받았던 정죄, 구원은 잃지 않지만 구원은 잃지 않아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구원받은지 안 된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고 하고 이렇게 머리를 세우고 이렇게 다니면 마귀가 받았던 그와 같은 정죄, 심각한 그런 정죄에 빠지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가정생활이 충실하고 모든 일이 성실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판명하고 그러고선 목회자를 세워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2절 가서 보니까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교회가 선임하거나 이렇게 할 때 아무에게나 이렇게 선뜻 손을 얹어 놓으면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든 성도든 왜 초신자면 안 되느냐? 지금 선뜻 안수를 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성경 기록에 미숙하면 그럼 첫째, 교리가 약해서 교리가 부족하게 돼 사람을 잘못된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르게 책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이 좀 나이도 들고 가정생활도 하고 자녀들도 이끌고 세상에서도 누가 봐도 참 성실하다 이런 인정을 받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는 그와 같은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남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게 될 때 주변에 그냥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면서 이 사람과 함께 내가 교회를 하고 싶다는 그러한 열망이 이제 생겨나게 될 때 그래서 거기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이분을 우리 교회 목회자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게 될 때 그게 진정한 목사의 임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임명은 예를 들어 우리 대전 은혜침례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분을 해야 되겠다면 대전 은혜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가운데 대표를 선임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성경적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세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또 이와 같이 우리 사랑침례교회나 이미 확립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에 자기들끼리 세우면 객관적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해서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독립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그냥 목사가 되거나 사람 두 명 세 명하고는 자기가 목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목사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확립이 되어 있고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교회에 요청을 해서 이 사람이 목사로다 적합하니 우리는 목사로 적합하다고 분명히 확신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목사를 할 수 있는가를 심사를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그럼 지역교회가 이걸 살펴보고 그리고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두 시간이 넘도록 아주 꼼꼼하게 심사를 했어요. 성경 어떤 성경을 믿고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믿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고 사람이 어떤 존재고 죄가 뭐고 그렇죠 사탄과 천사와 마귀들이 어떤 존재고 사람이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신약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치리를 해야 되며 또 우리 성도들의 소망인 재림이 뭐고 휴거가 뭐고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말 그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경의 중요한 그런 모든 진리들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이게 다 묻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이제 어제 가졌어요. 가진 결과 이 형제가 인격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에서 입증이 됐고 성경 교리 측면에서도 성경이 가르치는 그와 같은 교리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목사 임명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나라 기독교에 들어온 지가 한 120-30년 됐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든 그런 일이 목사의 일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샤머니즘하고 뭐 돌덩어리 이런 데 가서 절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저거는 신이 아니라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몇백 년을 그러고 해왔는데 저건 돌덩어리다 나무덩어리다 이렇게 하면서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을 목사가 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목사의 그 삶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적어도 1970년대 이렇게 갈 때까지는 가장 못 사는 사람이 거의 목사였어요. 못 사는 사람이 목사 가장 못 사는 아이들이 목사의 아이들 그렇죠? 먹을 것도 없고 진짜 그렇게 힘든 그런 삶을 목사들이 그건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달했기 때문에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 그와 같은 목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개역성경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아버지 어머니도 구원받아 그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이제 교회들이 부흥을 하다 보니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게 들어서면서부터 그냥 교회들이 대형화가 되는 이런 교회가 나타나게 되니까 사람들 가운데 야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야욕? 그래서 그때 2000년,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전에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목사가 거의 1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보니까 뭐 찬이 뭐니, 뭐 목사만 했다 그러면 무언가가 될 것 같은 그러한 그 선망의 대상으로 바뀌게 됐어요. 자, 지금 이러는 가운데 지난 5년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생겨서 수많은 신학교가 생기고 목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말 그대로 이제는 조그만 교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대형교회로 몰라가니 어떤 일이 생겨요? 나오는 신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직원 목사로 전락하는, 어디 저 큰 교회 내가 가서 부목사라도 한 자리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교회가 다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성경은 목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한마디로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을 요약을 하면 고생길이 원한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고생길이 원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목사상이에요. 성경적인 목사상. 자, 6장 4절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 가서 보니까 오직 모든 이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을 했다. 사역자, 영어로는 미니스터 이렇게 돼 있어요. 미니스터는 동사도 될 수 있고 명사도 될 수 있는데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한 150번 이상 나옵니다. 예, 구약에서는 특별히 제단에서 제사장들이 섬기는 그런 모든 일을 미니스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희생을 해서 섬기는 거, 그렇죠? 제사장과 관련해서 그들이 하는 일을 미니스터라고, 이제 미니스터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명사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모세를 섬기며 모세의 종처럼 항상 쫓아가며 모세를 섬기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모세의 미니스터, 섬기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 섬기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미니스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거의 다 섬기는 자, 섬기다, 그 다음에 섬김,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고, 신약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섬기는 걸로. 유명한 구절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가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장 45절 가서 보니까 사람의 아들은, 나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미니스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영어로 미니스터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섬기되 어디까지 섬기냐,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죽기까지 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정도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 사역자 중에 으뜸 사역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섬겼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 그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놓을 정도로 사람을 섬긴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미니스터 중에 미니스터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 다음에 신약시대의 미니스터 섬긴 사람이 누구냐?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렇죠? 그래서 지난 100년 이상 이 개역성경이 이제 이 나라의 유일한 그런 성경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처음에는 다 이렇게 섬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다가 로마서 이후에 서신서 이후로 넘어가면서 미니스트리, 미니스터 이런 단어가 사역 아니면 사역자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바뀌어요. 그걸 딱 그냥 섬기는 자 이렇게 하면 좀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사역 아니면 사역자로 이게 바뀌게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에서 무언가 조그만 일을 하면 다 나는 사역을 한다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역이 원래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아, 나는 주방에서 이렇게 일해요, 섬겨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저 사람 별거 아닌가 보다,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주방 사역을 합니다 이러면, 저 사람 고귀한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사역, 뭐 사역자 그러면 신학교 19살이고 이제 가면 아 저는 사역하러 갑니다. 아이고 야 저 사람 뭐 엄청난 일을 하러 가는구나. 그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원래 사역은 종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종으로 섬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제 입으로 나는 사역을 합니다.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써요. 예, 그냥 뭐 성경 뭐 이렇게 번역하는 일을 한다든가 목사의 그냥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역이란 단어 자체가 원래 좋은 단어인데 이게 지금 자꾸 왜곡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이 뭔가 하고 우리말 사전에 가서 찾아봤어요. 사역은 사람을 부려 일을 시키는 게 그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게 사역이에요. 군대 가면 사역한다 그러잖아요. 맞죠? 군대 가면 사역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거가 하나가 있고 시킴을 받아서 어떤 작업을 하는 것도 그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후자의 의미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역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또 그거를 뭐로 표현했냐. 사역이 곧 사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사환 아시죠? 사환은 관청이나 회사, 가게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고용한 사람이 사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사역을 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기 그것도 큰 게 아니라 잔심부름 하는 여러분 아시겠죠? 예. 저도 목사 일을 하고 오늘 임명받은 우리 신성원 형제도 목사 일을 하는데 무슨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잔심부름 하도록 부름받은 종에 지나지 않는다. 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사역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시킨 일을 예스 하고 그냥 그대로 따라서 섬기는 심부름꾼이 그게 사역자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사역자 중에 사람들 가운데서는 가장 으뜸 가는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 사역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사역은 목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방에서 섬기는 거 그것도 사역이에요. 옥상에서 봉사하는 거 사역이에요. 아이들 가르치는 거 사역이에요. 여기 나와서 특성 준비하는 거 사역이에요. 하여튼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사역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아 오늘 꼭 목사 임명하니까 목사에게 이야기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곧 사역자다. 내가 사역 무슨 일이든지 심지어 미디어 선교 내가 가서 뭐 나눠주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한 거 지금 심부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누구나 다 사역자 아닌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하는 그 설교가 내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었어요. 자, 고린도 후서는 말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둘째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서 여러 지역 교회가 나오는데 문제가 가장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서신서를 읽을 때 장수가 짧아요. 이렇게 짧으면 아 이거 문제가 없는 교회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장수가 엄청 길다 이건 문제가 엄청 많구나 그렇게 하고 읽으시면 돼요. 고린도 전서는 16장 고린도 후서는 13장이니까 총 29장이에요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이 사도행전이 가장 길어요. 장수로 몇 장인 줄 아세요? 28장이에요 근데 이거 두 개 합쳐서 29장이니까 실제로 하나로 묶어놓으면 신약성경에서 장수로 가장 긴 책이 고린도전후서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찌나 속을 썩였는지 말 그대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길고 길고 긴 편지를 쓴 게 그게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면은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7절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 1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 그래요.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여겨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세운 교회인데 거의 완벽한 교회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에는 이 세상의 목회자 중에 사람으로서는 하여튼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목회자가 1년 6개월을 밥을 같이 먹고 그렇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이거 고치라고 지금 성경 말씀이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줬는데 어떤 사람이 생겨요? 그를 심각하게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생겨나는 거예요. 더욱 극성을 부리며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얘기한 적 가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구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말씀을 날라다 주고 수고하고 그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너희에게 만 명의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아버지는 육신, 여기에 영적으로 너희를 낳은 아버지는 몇 명이라 그래요? 한 명, 누구? 바로 나뿐이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 아이,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당신 가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후에 이들의 반응이 이렇게 악하게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목회자의 이 쓰라린 심정을 그거를 이렇게 그냥 구구절절 이렇게 그냥 잘 표현한 거예요. 인간적인 그와 같은 그 섭섭함, 또 하나님의 권위,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믹스가 되면서 말 그대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면 무조건 고린도 후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고린도 후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게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린도서 3장에 가서 보니까 당신이 사도면 좀 추천서를 가져와라. 추천서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져갈 추천서는 바로 너희다. 내가 누구에게서 추천서를 가져가느냐? 이 교회를 누가 세우고 누가 이 말씀을 가져다가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만들었냐? 나란 말이에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추천서를 또 갖고 가냐는 거예요. 추천서를. 이 정도로 악한 일이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회를 하는 우리 이제 하겠다고, 이제 직접 이제 전선에 뛰어들겠다고 온 목사 임명을 받은 우리, 신성원 형제뿐만 아니라 무슨 사역을 하든지 뭘 기억하셔야 되냐. 사역을 하면 배신당하는 일이 반드시 생긴다. 누구에게서? 본인과 같이 교회 생활하던 사람들에게서 배신당하는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100%.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100% 생긴다. 예. 왜 그래요? 신약 성경에 나온 가장 큰 사역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아, 예수님도 배반당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도 안 믿어요. 형제들도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가서 믿어서 그 전에 안 믿어서 다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도 이렇게 배반당하는데, 아이고,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배반당하는 이거야. 그 뭐,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생겨. 이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차장대 무슨 지휘를 하든 뭘 하든 하여튼 섬기고 뭐 하면은 그게 아닌데 배반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이제 생깁니다. 그거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반을 당하게 되면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성도들이 정말 배반한 건가? 이거를 잘 판단해야 돼요. 잠언 19장 3절. 많은 목사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성도들이 배반한 걸,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처리해달.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 처리 안 해줍니다.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길을 굳게 하고는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해 안달하느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목사와 목사의 아내 이런 식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잘 살펴보고 이게 정말 내 문제인가? 그렇죠? 내 문제면 안달할 필요 없어요. 회개하고 성도들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앞으로 잘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고 나가는 게 우리가 다 인간인데 어떻게 잘못이 없을 수 있어요? 다 잘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아무리 내 자신을 살펴보고 해도 그게 아니에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자, 그러면 사역이란 게 뭐고, 그 다음에 사역의 목적은 뭐냐? 이게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간단간단하게 한절한절 설명을 하고 오늘의 핵심 구절인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섬긴다, 미니스트리. 미니스트리는 근본적으로 5장 12절 가서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되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간청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러니까 일단 무슨 섬김, 뭐 주방 섬김이든 목회 섬김이든 무슨 섬김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을 설득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면 구원받은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설득하는 게 그게 섬김이에요. 주방사역을 하는 것도 결국은 다 뭐 이거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잘못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을 해서 하나님에게서 지금 벗어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 그거 하는 게 사역의 전부예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는 일이 사역이에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근데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5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결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마음을 사기 위해서 속임수로 설득하지 않았고 속임수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냄비 준다 그러고 양복 뭐 구두 티켓 준다 그러고 이런 걸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교한 술수로 안 한다는 거예요. 간교한 술수.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이 간교한 술수거든요. 그렇죠? 교회 오면 만사 형통의 아이들 대학 좋은 거 다 간다. 이게 간교한 술수예요. 아첨하는 말이에요. 아첨하는 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탐욕의 탈을 쓰고 사람들이 늘어나면 내가 월급을 많이 받고 좋은 차를 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러한 탐욕의 탈을 쓰고 그리고 사역을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사, 집사, 지역 인도자 하여튼 무슨 일로 섬기든지 안 되는 거예요. 속임수, 부정함, 간교함, 아첨하는 그런 말, 탐욕의 탈 이런 거 쓰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하고는 아직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다. 9절 가서 보니까 애쓰며 수고한다는 거예요. 애쓰며 수고한다. 9절에 그러므로 우리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그렇게 수고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자, 구원받지 못했으면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의 상급 그걸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애를 쓰는 그런 삶이에요. 구원받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자로서 마땅히 애를 써야 된다. 왜 그러냐? 10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반드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must 기록이 되어 있어요. must.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구원받았다고 심판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부활하고 휴거받은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거기 가서 보니까 각 사람이 그러니까 100% 구원받은 모든 사람 100%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함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 사역 이런 것의 질과 동기를 판단하는 때요.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양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데 그 동기가 뭔가 그 질이 무언가를 판단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11절 우리가 주의 두려움, 이거 두려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로 가서 뭐 테러로 돼 있어요. 여러분 요새 이슬람 테러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시죠? 테러예요. 주님이 공포를 가져오는 분이라는 공포. 그리고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무슨 사역이 됐든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투명하게. 한번 우리 교회 홈페이지 한번 가서 보세요. 심지어 목사가 정신병원에 가서 약 먹는 것도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렇잖아요. 예, 다 나와 있어요. 거기 가서 막 하나도 숨김이 없이 다. 하나님 앞에도 투명하게 드러나고 너희 모두 앞에 우리 자신이 투명하게 드러났다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게 교사든 뭐 옥상 봉사를 하든 주차 봉사 뭐든지 다 투명하게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투명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 우리를 뭐 고소한다 그래서, 아, 고소할 거, 뭐, 그거 나한테 무슨 편지를 보내고 그런 얘기를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 우리의 모든 일은 그냥 100%, 그냥 100%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예, 그거 보고 그냥 하라고 얘기해라. 예, 대응하거나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러났고, 여러분 모두에게 다 드러났어요. 숨기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12절. 사람의 칭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너에게 우리 자신을 추천하지 않냐?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는 그게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유명한 뭐 베드로니 누가에 가서 추천서를 가져온 거야. 베드로가 나를 추천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 너희가 누구를 통해 구원받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 유명한 사람 무슨 칭찬, 뭐 어디 뭐 하버드 대학 다녔다, 이거 추천서, 이게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13절은 모함을 무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거다. 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아,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 보도 미쳤다 그러니까, 아, 내가 미친 거 그거, 그런 비난 받아도 괜찮아. 그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근데 혹시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그건 너희를 위한 거다. 이 복음 사역을 하는 그 사람의 그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미쳤다 그러면, 예. 내가 이단이라 그러면 그건 누굴 향한 거야? 하나님을 향해 내가 그렇게 된 거고. 내가 정신이 올바르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다면 너희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모함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고,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1절 가서 보면 예수님도 미쳤다 그랬어요. 뭐 그러니까, 예. 이런 거 미쳤다는 이런 모함 이런 거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열심을 내고 핍박을 받으면서 또 배신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14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다. 여기 강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그대로 표현하면 강제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 강제로 나를 이렇게 끌고 간다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로 무력 뭐 사용하듯이나 안 가고 싶어도 그냥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거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신다고 로마서 5장 8절 이야기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큰일하고 의로운 일하고 잘하고 이럴 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죄덩어리로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하게 제시해서 보여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에 미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고 어떻게 되냐 그 사랑이 그를 막 강제로 그쪽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고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직접 죄가 되셨어요. 죄가 되셨다. 그걸 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너 의로운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입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죄가 되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마련해 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만 위해 산다. 이 구절이 얼마나 귀한 구절인지 모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입니다. 제가 지금 만 56세 이렇게 돼 가는데 지난 한 30년 삶이 좀 험악했어요.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다시 태어나서 예를 들어 그런 일은 없지만 다시 또 일을 하라 그러면 예, 흔쾌히 할 거예요. 흔쾌히. 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신 바로 그분.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 100%가 새롭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 가운데 살며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정말 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하나님의 지금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내려다 보시면 뭐예요? 새로운 창조물로서 옛 것들은 다 100% 지나가고 100%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자라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8절, 21절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화해하는 사역을 맡겼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하고 구원의 화해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더 잘못된 길로 나가면 또 하나님이 그 길은 미워하니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으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와 그리스도 밖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100% 안전한 거고 이 세상에 모든 거 다 좋은 거 가졌어도 그리스도에 밖에 나가면 그러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밖을 떠나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이요. 성경 말씀의 표현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입양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같으면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한 자다. 소속이 변경이 됐어요.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전달할 그런 이 메시지는 예, 죄인이든 성도든 가서 하나님과 화해해라.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간단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예, 1절, 2절 예,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장 1절에 바울이 그런지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일꾼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뭐냔 말이야 이게. 날 보고 추천서를 가져오라 그러고 너 가짜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 지금 사도 바울이 말 그대로 이렇게 온유하게 쓰면서도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다음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서신을 받으면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이런 일들을 꾸며갖고 모함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럼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답답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13장 5절 믿음 안에 있는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없으면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생기는데 정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너희 자신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경고를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3절에서 10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요약을 하겠다 이야기하면서 목사는 고생길이 원한 사람이다. 사역자는 고생길이 원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가서 보니까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않는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무슨 일로 섬기든지 비방, 비난, 실족거리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목사가 그걸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4절, 5절 가서 보니까 무슨 사역을 하든지 특별히 말씀 사역하는 목사에게 임하는 시험 그래서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면, 야, 이건 목사 못하겠구나. 그런 결론이 그냥 자연히 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을 했는데 모든 일이 뭐냐? 한번 보세요. 많은 인내, 많이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궁핍, 어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곤경을 많이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6절 가서, 5절 가서 보니까 옥에도 갇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그 소동 속에 파물려져서 그런 일도 생기고, 수고, 레이버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말 그대로 엄청나게 노력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깨어 있어요.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너무 노심초사해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금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그런 일들이 목회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영광 받고, 그렇죠, 칭찬 받고 이런 거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한다고 하면 이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참여할 사람 20세기, 21세기 이런 데 참여할 목회자 하나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원리는 뭐냐? 원리는 목사 아니면 무슨 일을 섬기는 자? 섬기는 자는 영광받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 십자가 다음에 왕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 이후에 나중에 천년왕국의 모든 걸 다스리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영광, 온 우주 공간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영광, 그 영광을 예수님이 직접 이루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복 받는다, 그거 아첨하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일만 당할 때 어떻게 그러면 사역을 해야 되냐? 이건 목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 찬양대 지휘를 하든지 뭐 찬양대 노래를 하다 보면 그 이게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순수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려운 일 아니야. 순수하게. 이게 위선자가 되면 속과 겉이 다른 게 순수함이 없는 거예요. 순수하게 해야 되고,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된다. 이게 제일 못하는 게 접니다. 여기서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 이것도 제가 엄청 부족한 거예요. 친절해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성령님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 이거 일하는 게 이게 그냥 뭐 내 육신에 뭘 가지고 이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일하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사람의 말 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심리학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여기 있는 이 말씀 이거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만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 사람이 뭘 대적해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지, 하나님이 능력으로 처리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고,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 이게 무슨 얘기야? 올바르게 해야 한다는 거. 올바르게 목사가 일을 다 망쳐놓고는 그리고 한 달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든 무슨 사역을 하든 반드시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치욕스러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 아, 그러니까 목사를 하고 무슨 사역을 하면 어떤 사람이,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저 사람 죽일 놈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목회라고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저보다 수천 배 훌륭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말 그대로 베스토, 이 총독이 너 미쳤다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신 가짜요 그랬단 말이에요. 당신 가짜요. 이렇게 악한 사람도 있고, 예,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가서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들은 나를 위해 자기 목을 내놓은 자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 가서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아마 바울이 눈이 아팠나 봐요. 그러니까 내 눈까지 빼주고 싶다. 그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이거 죽일 놈이다 가짜다 이런 사람도 나타나고 이게 뒤범벅이 되면서 목회를 하는 거지. 사람들의 좋은 칭찬과 영광만 다 듣고 이건 뭐야? 이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제게 이런 악한 그런 비방이 많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아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여기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예, 여기 있는 그대로 칭찬도 받고, 비방도 받고, 영예도 받고, 그 다음에 수치도 받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 예를 한번 드리면, 지금까지, 예, 킹잼 성경 번역을 했어요. 목사로 지금까지 교회를 인도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예, 이와 같은 일들 하면서, 예,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선포한 것 몇 가지를 요약을 하면, 첫째,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으니 모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거 여러분에게 강조한 겁니다. 둘째, 뭐 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의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 있는 영혼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제가 지금까지 선포한 거예요. 또 뭘 선포했어요? 그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영원토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겁니다. 맞습니까? 네. 예, 이렇게 영원한 구원 가진 사람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제가 건강한 가정을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구약식 교회 말고 신약식 자유교회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까지 선포를 한 겁니다. 맞습니까? 예. 네. 마지막으로 무엇을 선포했어요?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 주일날마다 기도하고 제가 요새 문자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제가 그거 제 모든 일 지금까지 했던 거 요약을 하면 그거예요. 뭐예요? 다시 한번 성경의 확신, 영혼의 자유, 영원한 구원, 건강한 가정, 신약교회, 그 다음에 애국심. 너무 많은 성도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있어요? 사도바울처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뭐라 그래요? 예, 극심한 이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단. 그렇죠? 뭐 한지 지난 15년 동안 15년 동안 이단 소리를 듣고 지내왔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 8절 가서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다. 뭐 얼마나 좋아요. 제가 뭐 이단이라고 속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진실해요. 뭐만 얘기해요? 성경 말씀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성원 형제든 누구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 저 사람 속이는 자야 이단이야 뭐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한 자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9절 가서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아, 제가 이름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글쎄 네이버에만 가면 뭐 이단이든 뭐든 제 이름이 엄청 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 원하지도 않았는데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뭐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산다. 짓눌러서 우리를 죽이려고가 나를 그러는데 어떻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져요. 살고 보라 우리가 사는 도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냐 험담당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또 마지막에 뭐가 되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사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는 예,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예, 그 끝부분에 나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예,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로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상속할 수 있는 그런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고 이게 성경의 사역자가 하는 일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자료 지금까지 우리 킷바이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까지 뭐 모르겠어요. 한 30권이고 책을 다 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책 다 어떻게 해요? 무료로 나눠주잖아요. 무료로 나눠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료. 꼭 필요한 사람만 이 종이책이 필요하면 사시오. 그게 우리 정책이에요. 스마트폰 앱도 다 어떻게 해요? 무료로 나눠주잖아요. 다 무료. 무료로 다 봐라 무료로. 얼마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전 은혜 침례교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같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온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고 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함으로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의 그 미디어 사역 1년에 1억이고 2억이고 돈이 되는 대로 다 무료로 나눠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려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소유한 자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이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몸이 변화가 되면 지금 이게 육신이 뭐 저 같으면 잠도 못 자고 뭐 하여튼 그런 불면증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이런 연약함이 어떤 사람 암에도 걸리고 어떤 파킨슨 병도 걸리고 하여튼 다 그러고서는 결국은 죽잖아요.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딱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게 나타나면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에요. 준 하나님. 이해하시겠어요? 주나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됐는데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처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처럼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있는 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성원 형제님 이제 목회자, 목사로 이제 임명을 받았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는 고생길이 원한 사람이다. 고생길이. 우리 자매님도 이해하시겠죠? 예, 여기 아들, 딸도,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대전 은혜 침례에게 모든 성도들 오늘 여기 목사로 임명받은 신성원 형제는 영광, 칭찬 이런 거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고생길로 들어선 거예요. 도와주실 거죠? 예, 최선을 다해 그의 목회 사역을 도와주실 거죠? 예,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목사가 목회하는 이런 일들, 예,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도와주실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 섬기는 것은 먼저 이 땅에서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영예와 치욕이 있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성도들이 믿고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 우리의 정체는 뭐냐? 다시 한번 그거 읽고 마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며 죽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와서 막 그냥 몰아치고 그랬는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강조를 하잖아요. 보라. Behold. 이 나오면 우리가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어떻게?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뿐만 아니라 예, 무슨 일을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비방과 험담과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이런 것들이 오게 될 때 예수님도 그 일 당하고 그 다음에 영광 받고 사도 바울도 그 일 당하고 영광 받고 그 일이 우리의 평생 동안 수치, 영광, 그렇죠? 고난, 기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교차적으로 오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집에 가셔서 고린도 후서 5장 6장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각오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